것은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성도는 실제 육신적으로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에 세워졌던 그 십자가에서 함께 우리가 육신으로는 함께 당하지 않았지만 영적으로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은 것이다. 그리고 함께 예수님과 더불어 장사된 것이다. 그러므로 인해 더 이상 죄 아래 있지 않다. 또한 새로운 생명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동시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함께 영적으로 부활했을 뿐만 아니라 장차 육신도 우리의 육신도 예수님처럼 분명히 부활할 것이다. 이게 로마서 6장에 나오는 유명한 연합결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것으로 예수님의 죽음에 함께 동참했고 예수님의 부활에 함께 우리가 부활했다라는 겁니다. 몸은 역시 장차 부활할 것이겠죠. 그렇다면 부활의 소망을 가진 성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내 몸도 장차 부활할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의 소망을 가진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옳을까요? 로마서에 이어지는 그 6장 10절부터 14절의 내용의 교훈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더 이상 죄가 왕이 될 수 없다. 죄가 우리를 왕으로 타고 지배할 수 없다라고 선언하면서 성도의 우리 몸과 실제 일상의 모든 삶은 더 이상 타락한 욕심을 추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의로운 도구, 하나님이 받으시는 의로운 재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하고 의로운 생활이어야 한다라고 격려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대속 대신 갚았다는 뜻이에요. 죄값을 대신 갚으시기 위해 죽으셨고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로 하여금 이제는 죄값을 다 갚았으니까 죄의 외상값, 우리의 죽음을 그렇게 억압하던 그 근본 원인을 다 갚았으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다운 의로운 삶으로 안내하는 실제적인 능력이다. 오늘 보면은 고린도 교회가 1장부터 3장에 걸쳐서 심각한 파벌이 벌어졌더랬어요. 교회 안에서 막 파벌이 발생해가지고 서로 다투고 막 엄청난 혼란을 일으켰어요. 그리고 4장에 보니까 그 파벌의 문제를 정리하는 가운데에 고린도 교회의 두 번째 문제점이 포착되는데 교회의 직분자들을 막 세속적 기준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이렇고 저렇고 그래서 막 교회의 직분자들, 말씀의 사역자들을 임의대로 막 칼질하고 손가락질하고 비판하고 내려고 깔아놓고 심지어 4장에 보면 바울이 너희들로 인해 우리가 세상의 쓰레기, 찌꺼기, 음식물, 꾸수물처럼 우리가 그렇게 취급당한다. 얼마나 심각하게 고린도 교회가 교회의 직분자들을, 교회 사역자들을, 말씀의 사역자들을 난도질했는지 4장, 그래서 이거는 그냥 넘어갈 수 없어 고린도 교회의 두 번째 문제점으로 충분히 인식할 수 있다라고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것에 이어 오늘 5장은 드디어 고린도 교회의 세 번째 문제점이 발표됩니다. 그게 뭐냐? 심각한 교회 안에 음행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음란한 문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는 우리 개인과 교회가 거룩하고 순결해야 될 것에 대한 주제를 분명히 확인할 것입니다. 이런 성도와 교회가 개인과 공동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거룩하고 순결해야 될 때 이것들이 되지 않을 때 그 거룩과 순결함을 유지하기 위해 제도적으로 교회는 권징을 유지해야 한다. 곧 권하고 징벌하고 그의 삶에 간섭해서 이거는 된다 안 된다 라고 설명을 하면서 권징을 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이 교회의 주요한 본질이라는 사실도 함께 교훈을 받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부활주일을 맞았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장차 있을 우리의 몸의 부활을 소망하는 성도답게 우리는 이 땅을 사는 동안 앞서 로마서 6장에서 밝힌 것처럼 영적인 정결함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힘써야 될 것에 대해 오늘 교회 안에 있는 음행 문제가 곁들여서 부활주일의 교훈으로 삼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먼저 바울은 고린도전서 16장 8절에 의하면 지금 이 고린도전서를 쓰고 있는 장소가 어디인가를 힌트를 주는데 에베소라고 하는 곳에서 말씀을 가르치면서 사역 중에 있어요. 이렇게 고린도에 있지 않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에 있지 않고 바다 건너편 에베소에 있는데 오늘 보면 1절과 2절에 보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 성적인 부도덕함인 음행이 있다라는 소문의 소식이 들려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를 가만히 보니까 누군가가 와가지고 바울에다가 조용히 귀에 대고, 선생님! 당신이 교회를 개척하고 사역을 하고 지나갔던 그 고린도교회에 이런 문제가 있대요! 라고 전화를 하거나, 개인적으로 연락을 해온 게 아니라, 바울이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게 소문으로 번져왔어요. 여기 소문으로 번져왔다라고 하는 헬라어 원어를 가만히 분석을 해보면 이런 뜻입니다. 누군가나 어디에서나 막 미세먼지가 날아와가지고 온 한반도를 뒤덮는 것처럼 지금 모든 곳에서 이야기거리로 막 퍼졌다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바울만 조용히 들은 게 아니고 긴밀한 상담을 한 게 아니고 고린도 교회의 이 소문이 로마 제국 안에 쭉 미세먼지 퍼지듯이 소문으로 퍼지고 퍼지고 퍼져서 그렇게 바울에게 들려왔다는 뜻이에요. 숨길 수 없는 이건 비밀이 아니라는 겁니다. 누구나가 다 알게 된 내용으로 바울도 들었다는 뜻이에요. 그 내용은 고린도 교회 성도 중에서 누군가가 아버지의 여인, 친어머니는 아니겠죠. 그래서 번역을 계모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계모를 데리고 살고 있대요. 이것도 이 동사가 한두 번의 어떤 성관계를 말하는 게 아니라 동거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지속적으로 동거하고 있는 상태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런 근친상간이라 표현할 수 있을 만한 성적인 상황이나 관계의 상황은 여러분 로마 제국이 멸망했던 이야기에 대해 여러분들이 이러쿵저러쿵 많은 정보를 접했을 거예요. 그 중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아무튼 윤리적인 관점에서 보면 로마 제국이 얼마나 성윤리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자유로웠는가, 얼마나 그들이 여러 가지 성적인 기준들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자유로워서 많은 사람들이 자유롭게 서로 성관계를 했는가에 대해서 다양한 어떤 입장에서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야, 교회밖에 이방 세계에도 로마 제국 어디에서도 계모와 함께 이런 것, 어머니와 함께 이런 이야기는 아니다. 지탄받을 만큼 충분히 입소문에 오르내릴 만큼 이건 끔찍한 상황이다. 이건 아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로마 제국 당시에서도 비교적 자유로운 성행이나 성관계가 있었지만 이 정도의 관계가 이렇게 지속되는 건 이건 아니다 라고 바울이 지금 상식적으로 판단을 해주는 거예요. 여기에 자료를 찾아보니까 여러 로마의 시인들이 뭐 키케로를 포함해서 많은 역사가들이 이와 관련된 것에 대해서 끔찍하게 부정적으로 비판하고 이야기하는 실제로 글들이 많아요. 오늘은 생략하겠습니다. 어쨌든 바울의 목소리를 빌어오면 이거는 교회밖에 세상에서도 하는 거 아니야. 교회밖에 세상에서도 지탄하고 손가락질할 만한 내용이 어떻게 교회 안에 교회를 출석하는 사람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그러니까 지금 바다 건너편에 에게해라고 하는 지중해에서 삼각형 꼭대기로 살짝 올라온 이 삼각형의 바다를 에게해라고 부릅니다. 그리스하고 터키 사이에 있는 바다. 에베소는 오늘날 터키 땅이고 여기 고린도는 오늘날 그리스 땅이거든요. 그리스를 사역을 지나 바다 건너편 에베소에서 말씀 사역하고 있는 바울에게까지 이게 소문으로 퍼져온 거예요. 이렇게 심각한 일이 퍼지고 퍼지고 퍼져서 고린도 교회 안에 문제가 생겼더라. 이런 문제가. 바울에게도 그 소문이 돌려와서 지금 이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물론 오늘 본문의 이런 근친상간에 대해 로마 제국과 이방 세계에서도 있거나 금지하거나 지탄할 만한 윤리적으로 타당하지 않다라는 기준도 있지만 먼저 우리가 크리스천으로서 성경의 기준을 들고 오면 성경 어디에도 이런 내용은 강력하게 중대한 범죄를 규정하고 있는 죄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먼저 레위기 18장 8절에 보면 너희는 계모와 성관계를 갖지 마라. 나는 여호와다. 레위기 20장 11절 계모와 잠자리를 같이 한 사람은 자기 아버지를 욕되게서는 그 사람과 당사자인 계모를 반드시 죽여라. 그 죄값이 자기에게 돌아갈 것이다. 사형에 해당할 만한 심각한 중대범죄예요. 한편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성관계와 관련된 지침을 담고 있는 레위기 18장이나 레위기 20장은 이 근친상간뿐만 아니라 부부관계 이외의 모든 종류의 성적인 행위나 관계를 중대한 범죄를 규정합니다. 더 나아가 신약으로 와볼까요? 이제 우리가 몇 주 뒤에 살펴보게 될 것인데 고린도전서 7장 9절에서도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성적인 욕망에 대해 절제할 수 없다면 결혼하라. 여러분 이 말이 뭐죠? 성관계는 오직 부부의 사랑과 그 부부의 사랑에 또한 열매로서 창세기 2장에 나오는 1장에 나오는 이런 교훈을 받아 출산을 위한 가장 은밀하면서도 신비한 영역으로서 여겨야 될 것이 성관계고 성적인 행위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부정으로, 그 자체가 부정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은밀하면서도 가장 축복스러운 신비한 영역의 도구고, 이게 복이긴 하지만 어떨 때 복이냐? 부부관계에서만 복이에요. 부부관계를 벗어나는 것은 이것은 죄에 해당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오늘 2절로 넘어오면 그 범죄를 진행했던 당사자보다도 사실은 바울의 오늘 강도가 조금 더 강해지는 게 뭐냐? 그 사람을 알고 있으면서도 반응했던 고린도 교회의 반응에 대해 더욱 심각하게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이 2절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어떤 성도가 그런 일을 진행하고 있고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슬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말은 통곡해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교회가 슬퍼하고 극도의 지금 정서적인 반응을 일으켜서 이건 아니다라고 힘주어서 반대해야 될 만한 분위기인데 그런 분위기가 전혀 없다. 그리고 그 당사자를 징계해가지고 당연히 쫓아내야 되는데 그럴 만한 벌을 내리지도 않았다. 오히려 그들은 자만했다. 이게 자만했다라는 2절의 이 단어가 조금 더 우리 한글로 풀어볼 때 우쭐댔다? 뭐 그 정도야 뭐 대수롭지 않게 교만하게 여겼다라고 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6절에도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이 자랑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이 자랑이 막 떠벌리며 자랑하다 이렇게 말이 아니라 괜찮다라고 인정을 하면서 나름대로 뭐 충분히 그럴 수도 있지라고 은근 인정하고 있는 자랑을 말하는 거죠. 사실 고린도 전서 1장 5절과 7절에 보면 고린도 교회가 어떤 특징이 있느냐면 바울이 인정하는 내용이 몇 가지가 나왔어요. 너희들은 말을 너무 잘한다. 이 말을 잘하는 게 허풍쟁이처럼 떠벌이다라는 말이 아니라 그 당시 학문책에서 가장 으뜸으로 여기지는 학문의 영역인 수사학, 논리적인 말과 여러 가지 말들을 가지고 표현하고 그 다음 논리적으로 뭔가 정연하게 펼쳐나가는 이런 철학이나 수사학을 말하는 거예요. 지적인 능력이 탁월했다. 그래서 지식이나 동시에 성령의 은혜와 역사가 강력하게 나타나서 영적인 은사도 풍성하게 나타난 교회고 영적인 은사가 가득했던 교회다라고 이미 바울이 인정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런 내용을 빗대가지고 한번 보죠. 이 오늘 고린도전서 5장에 발생했던 음행 문제에 대해 그들은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영은 우리의 마음은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이미 구원받은 거 아니냐. 그러면 우리의 몸뚱아리는 자유할 수 있지 않냐. 이걸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고 이미 우리는 고단수의 고급적인 어떤 지식과 이런 어떤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우리가 예수 믿어 우리의 영은 구원받았겠지. 대신 우리 육신은 이 땅에 사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 좀 이렇게 편안하게 살 수 있지 않을까? 자유할 수 있지 않을까? 여러분 고린도전서 6장 12절에 보면 고린도 교회가 무엇이든지 우리는 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라고 선언한 것에 대해서 바울이 멘트를 정리합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몸을 가지고 하는 어떤 행위에 대해서도 가능하다. 물론 고린도서 6장에 가보면 할 수 있지만 그것이 다 덕을 세우거나 경건한 건 아니야. 바울의 정확한 기준들이 나오기 시작하죠.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면 그리스 철학 많이 들어봤죠. 아리스토텔레스, 소크라테스, 뭐 플라톤. 이 그리스 철학의 가장 대표적인 주제가 뭐냐면 영혼을 인정합니다. 눈에 보이는 이성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영과 영의 세계와 육체의 세계, 물리적인 세계가 분리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영의 세계,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고차원이고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세계는 저차원이라고 보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고린도는 아테네 옆에 있는 도시예요. 그리스 철학의 본산지에 가장 가까우면서 이 그리스 철학과 세계와 지식이 편만하게 그 도시를 뒤덮고 있는 지적인 세계의 도시입니다. 그럼 이런 관점에서 기독교회를 차용해 봅시다. 내가 교회 와봤더니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데 그러면 구원받으니까 우리의 영은 이미 구원을 받아 천국에 가 있잖아. 그러면 저급한 눈에 보이는 우리 몸뚱아리는 무엇이든지 다 해도 괜찮은 거 아니야? 이게 6장 12절에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라고 그들이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도 되고 저렇게 살아도 될 것 같으면 어쨌든 내 몸의 욕구를 따라 이게 어머니와 계모와 함께 내가 성행위를 하거나 사는 것은 좀 못돼. 그러니까 교회가 이렇게 해석해버리니까 콜 가능하다는 겁니다. 인정. 이게 참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한꺼풀만 벗겨보니까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하지 않고 그냥 세상적인 관점, 이거는 그 세계, 그 도시에 평배해 있는 그리스의 철학을 차용하면 자의적으로 해석을 하기 시작해서 기독교의 교리를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지식을 가져와가지고 기독교의 교리를 자의적으로 평가해가지고 기준을 바꿔버리니까 가능하지. 자유하니까 우리는 몸은. 이미 영혼 구원받았으니까 뭐든지 하면 되겠지 뭐. 이게 된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런 일을 행한 성도를 향해서 알고 있는데 슬퍼하거나 징계해야 될 중대한 범죄로 인식하지 못하고 징계해야 되겠다라는 처리 문제도 전혀 없는, 그래서 바울의 입장에서 볼 때는 무슨 이런 교회가 다 있냐, 무슨 이런 상황까지 되어버렸냐 라고 2절에서 질책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신앙이나 교회 생활을 성경의 교훈을 가지고 강력하게 마지막까지 성경을 가지고 토론해야 돼요. 이런 성경의 내용도 있고 이런 성경의 내용이 있다. 그러면 그 성경의 내용이 66권 다른 성경의 전반적인 교훈을 따라서 어떤 것인가 또 한 걸음 나가서 토론해보는 거예요. 그래도 결론이 안 나면 건강하게 체제를 인정하면서 그냥 이렇게 가는 거예요. 욕을 하고 비판을 하고 막 삿대질하고 이거는 아니에요. 그 행위 자체가 죄로 갑니다. 분명히 성경적인 근거가 탄탄할 경우에 다른 양상을 빚어낼 수 있겠다. 그럴 경우는 상호 인정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비유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교회를 뭐라고 비유합니까? 몸으로 비유한다고요. 몸으로 비유하면서 어떤 몸은 몸 안에는 눈도 있고 코도 있고 귀도 있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개신교회가 분파가 많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의 연약한 도덕적이고 인간적인 욕망으로 막 갈라지는 것은 직책해야 하지만 성경에 대한 논증이 타당한데 다른 종류의 교포가 있을 수 있다. 저는 복이라고 보는 겁니다. 가능할 수 있죠. 충분히 가능하죠. 오히려 분파되지 않았다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로마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교황이 승리를 잘못해서 그러면 집단적으로 그는 망하는 거 아니에요. 그들이 타락해 버리면 누가 그 타락을 지적할 수 있나요? 교황이 모든 주권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하는 그 세계에서 교황이 어떤 것에 대해 결정하고 진리의 본산이라고 얘기할 때 잘못된 글을 내리면 누가 그 전체를 잡을 수 있나요? 저는 그런 면에서 성경이 신앙의 기준이라고 볼 때 해석의 관점에서 분명히 성경적인 여러 타당한 논쟁을 거쳐서 한다면, 그래서 저는 다양한 교파가 복이라고 얘기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저 때문에,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이미 수많은 학자들과 수많은 교회 역사가 이것을 상호 긍정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해석하고 정리하는 데 있어서 치열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주셨던 신앙의 이성을 가지고 아름답게 성경의 본문을 유기적으로 잘 밝혀내야지만, 그러나 사랑으로 하라. 교파가 다뤘다고 해서 손가락질하고 비난하는 것은 미성숙한 거죠. 그럼 기쁨으로 보내고, 기쁨으로. 그래서 감리교회도 있고 순복음교회도 있고 침례교회도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언급했던 교회들은 신학적인 노선이 다른 거예요. 함께 연합할 수 있는 거죠. 충분히.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할 때 여러분의 신앙 양심과 신앙의 이성을 따라 그 신학적 노선을 따라가는 거예요. 분명히 이야기하지만 우리 교회는 장로교회입니다. 혹자는 그렇게 말할 수도 있을지 몰라요. 아니, 목사님이 자꾸 교회 온 사람들을 가라고 이야기하는 듯한 분위기입니다. 그게 사실인걸요. 오늘 성경의 흐름을 보면 지금 고린도 교회가 성경 말씀에 대한 기준이 없어요. 그들이 내린 기준이 뭐냐고요. 이거는 교회 밖에 기준을 들고 왔다고요. 교회 밖에 기준을 들고 와가지고 기독교의 교리를, 기독교의 윤리를, 기독교인의 삶에 대해서도 전혀 문제제기를 하지 않는 상황에 대한 범죄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그 음행 문제를 고린도 교회가 권징하도록, 권면하고 징계하도록, 권징하도록 교훈을 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먼저 사절을 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오늘 신약성의 길을 대 당시에 모든 교회는 오늘날 우리가 출석하는 이런 교회 개념이 아니라 그랬어요. 개별 성도의 가정에, 헌신한 가정에, 집에, 하우스에 사람들이 모여들어요. 그러면 1세기의 가옥 구조에 따라 좀 넓은 집은 한 4, 50명 모일 수 있고요. 그 다음 좀 작은 집은 한 10명에서 20명 모이는 겁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 교회라고 말할 때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고린도 교회 안에 여러 성도가 헌신해서 자기 가정을 열었을 때 A, B, C, D, E라고 하는 가정교회, 하우스 처치들이 있었겠지요. 그런데 오늘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 이렇게 말하죠. 사절 앞에 보니까 주의 이름으로 다 함께 모여라. 이제 A, B, C, D 흩어지는 가정교회들이 다 같이 모여서 이 문제를 공식적으로 다루고 처리하라. 바울 자신도 3절과 4절 뒤에 보면 나는 지금 비록 육신이 떨어져 있다. 에베소에 있으니까 몸은 너희들하고 육신은 너희로 떨어졌지만 마음으로는 이 마음이라는 단어를 영이라고 하는 단어로 많이 번역하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영적으로는 내가 그들과 함께 있다. 너희들과 함께 있으니까 주님의 권능으로 우리 주님의 이름과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의 힘과 기준으로 권능으로 이미 그 범죄자를 나는 이미 심판했다. 그가 이미 아니다. 그건 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나는 분명한 의사를 던진다. 심판했다는 뜻이에요. 이처럼 바울은 교회가 심각한 범죄를 결코 그냥 지나치거나 조용히 처리해야 될 문제가 아니며 엄격하게 그것도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징계하도록 오늘 본문에서 인도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바울과 이 교회와의 설명에서 공간적으로는 떨어져 있고 시간적으로도 떨어져 있을지 모르지만 분리됐을지 모르지만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사실은 이거는 영적으로 한 몸이라고 하는 귀중한 연합사성이 나와요. 그래서 지구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신앙 고백하는 모든 교회를 우리가 우주적인 교회라고 말합니다. 보편교회. 여기 있는 교파도 어떤 것도 다 뛰어넘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우주적인 교회가 있어요. 우리가 출석하는 이 교회는 그 중에 눈에 보이는 형태의 지구상에 있는 지교회, 가지교회이면서 하나의 눈에 보이는 교회로서의 지교회예요. 오늘 바울은 우주적인 교회로 내가 몸은 떨어져 있지만 같은 마음과 같은 말씀의 기준에 동의하기 때문에 우리는 한 몸이다. 그리스도의 아주 유명하고 중요한 관점의 교훈을 우리가 드러냅니다. 그래서 교회는 우리 교회 너무 우리 우상에 빠지면 안 돼요. 큰일 나요. 주님의 몸으로서의 우주적인 교회관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함께 신학적인 것을 공유하는 교단이나 노회로 묶였으면 그 교회가 다른 이 형제 교회가 어떤 일이 있는가 광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행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같이 축복해 줄 가야 되고 시시로 이것을 연합하고 이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교회란 말이죠. 여러분 고린도 교회만 놓고 봐도 우리를 구분할 때 보면 가정별 교회니까 우리를 치면 후세대 교회, 성북교회, 성남교회 이럴 수 있는데 이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 다 같이 모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충분히 교회들은 연합하면서 그리스도의 한 몸이란 사실에 대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관점이죠. 자, 이어지는 내용은 교회가 범죄사항을 권징해야 되는 그냥 은밀히 넘어가지 않고 공개적으로 이렇게 엄격하게 권징해야 되는 이유를 두 가지를 밝힙니다. 첫 번째는 뭐냐? 5절에 보면 교회의 공식적인 이런 엄중한 권징을 통해서 죄를 지은 당사자의 몸과 그의 죄의 본성은 잠시 사탄에게 내어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영혼은 우리 주님이 땅에 재림하시고 완전한 심판을 행할 그때에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교회는 권징을 해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잠시 그 범죄자를 사탄에게 내어주었다, 내어준다 이 말에 대해서 2000년 동안 교회가 어떻게 해석을 했을까요? 가장 많은 해석은 교회 밖으로 출교시켜라. 너는 교회 안에 있지 말고 밖으로 나가라 라고 징계를 하라 뜻입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도 이건 질병이 걸릴 수 있다. 오히려 그 사람이 질병 걸릴 거 아닐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탄에 두고 왜냐하면 바울이 자기의 몸에 질병이 있는 것을 사탄의 가시라고 표현했거든. 여러 가지 논증을 거쳐서 이걸 질병으로도 해석할 수도 있겠다고 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죽음으로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마지막 때까지 이 사람이 이게 구원받지 못한다는 말인가? 다양한 해석이 가능했습니다. 다만 이런 여러 가지 것을 종합해 봐도 사탄에게 그의 몸을 그를 잠시 내어준다라고 말하는 것은 교회의 이 권징은 은혜의 수단입니다. 교회가 그 은혜의 수단인 교회로부터 떨어지는 것이니까 교회의 권능으로부터 분리되는 거니까 축복이 아닌 저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저주를 받게 한다라는 것만 주제를 밝혀도 사탄에게 잠시 내어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징계의 과정에서 그가 자신의 죄를 뉘우치게 되고 진심으로 회개한다면 하나님이 그를 다시 받으실까요? 안 받으실까요? 받아주시겠죠. 그래서 권징은 그로하여금 죄를 뉘우치게 하는 과정으로서 그가 다시 회개해서 구원받게 할 수 있는 교훈으로서 오늘 이 구절을 말하는 겁니다. 이로써 바울은 교회의 권징의 최종적인 목적이 뭐냐면 저주나 심판이 아니라 회개해서 구원에 이르도록 안내하는 참으로 신령한 목적 속에서 교회의 권징은 진행되어야 한다. 이 내용이 세상의 모든 교회가 권징을 동의할 때 다 같이 채용하는 첫 번째 목적입니다. 교회는 벌을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벌의 과정을 통해서 그가 돌이키기 위한 영적인 목적이다. 경건의 유익을 위해서 권징을 진행한다. 두 번째, 교회의 권징의 이유가 뭘까요? 오늘 6절에 보니까 죄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전염력이 강하다라는 겁니다. 엄청난 전염력이 있는데 이것을 누룩 비유로 듭니다. 적은 누룩이, 적은 효소가 밀가루 빵을 만들거나 음식을 만들기 위해서 반죽을 해놨는데 조그마한 누룩을 집어넣었을 때 전체의 연연력을 막 부풀리게 만들잖아요. 이것처럼 고린도 교회에 발생한 이 음행을 가만히 두면 그것이 습관이 되고 뭐 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처럼 된다 그러면 고착화되면서 다른 사람들도 별 대수롭지 않으니까 따라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해 주겠지요. 그럼 교회 공동체 전체가 오염돼 버리고 죄 아래 종로로 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변질될 것이다. 그래서 바울은 7절 뒤에 죄를 용서하기 위해 대신 죽으신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예요. 예수님이 왜 죽으셨는데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인데 이런 어떤 예수님을 믿는 성도와 교회가 거룩한 우리가 이미 거룩하게 됐어요. 죄가 더 이상 왕노릇하지 않도록 죄와 상관이 없는 삶을 위해서 우리는 새로운 반죽 때문에 됐다고요. 새로운 반죽, 정결한 새로운 창조물이 되었다라고 비유할 수 있겠죠. 우리는 이미 죄가 다스릴 수 없는 성결한 몸, 성결한 공동체가 되었는데 그래서 7절 앞, 8절 앞 지금 교회 안에 발생한 이 추악한 음행의 죄를 악의와 악독한 누룩으로 규정하면서 반드시 없애라. 반드시 이것을 끊어내고 처리하라. 그리고 8절 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새로운 반죽이 된 교회이기 때문에 성실함과 진리로 가득한 거룩한 그리고 순결한 공동체가 되어야 함을 역설하고 있어요. 자, 지금까지 살펴본 앞부분의 이런 내용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는 지금 심각한 근친상간의 음행을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권징하지 않았음이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함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거룩한 공동체로서 오직 성경의 교훈에 따라 철저히 그들의 신앙의 기준을 잡고 징계하며 윤리적으로도 순결해야 될 것을 강조해요. 성도 개개인과 교회의 영적인 거룩과 순결을 유지하기 위해 권징은 반드시 시행되어야 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헌법이나 명문에 대한 규정에서 이 권징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쭉 있지만 가벼운 권징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 혹시 신앙생활을 하다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다가 아니면 설교를 듣는 가운데 양심의 죄책감을 느낀 적 없으세요? 성령이 하시는 권징이죠. 또 교회 생활을 하다가 직분과 상관없이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선한 마음으로 이래라 저래라고 이야기했던 것에 대해서 혹시 여러분이 기분 좀 나빴지만 그것이 객관적으로 볼 때 옳은 규정이라 옳은 내용이라 수용하면서 여러분의 삶이 바뀐 적이 없으세요? 저는 지금까지 교회 생활하면서 여러 번 경험이 있습니다. 당연히 학생 시절에는 선생님으로부터 교훈이고 권면이지만 그 안에 권징의 요소가 있는 게 있죠. 또 어떤 경우에는 말씀을 들으면서 또 어떤 데는 부상으로부터 또 어떤 교회는 모 교회 장로님으로부터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돼. 너 예배 시간 올 때 슬리프 걸고 오지 마. 이게 광의의 개념에서 볼 때는 우리의 삶을 조금 더 반듯하게 성결하게 안내하기 위한 여러 좋은 지침으로 보면 권징의 요소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더 심각한, 이제 명백한 하나님의 말씀을 명백하게 읽을 때는 교회가 재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재판을 열어서 그 사람의 죄를 명백하게 밝혀보고 그 사람에게 변호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권징을 해서 공식적으로 판결문을 내릴 수도 있는 거죠. 어쨌든 성도 개인과 교회의 영적인 거룩과 순결을 유지하기 위해 권징은 반드시 시행되어야 한다. 이게 오늘 고린도전서 5장의 주요 교훈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권징의 목적은 회개할 기회를 주고 구원에 이르도록 안내하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자타가 고민하기를 한국교회 안에 권징이 사라졌다. 목회자들의 책임이기도 하고 성도의 책임은 없을까요? 누군가가 이렇게 하면 교회가 여기밖에 없나? 그렇죠? 반박되는 생각이에요. 우리 생각에는 무엇이 옳은가에 대해서 건강하게 그래서 늘 하는 이야기입니다.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는 교회를 선택할 자유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신앙 양심으로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다만 주님 앞에 최종적으로 판단받을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엄중해야 되죠. 그러면서 건강하게 토론하고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조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어지는 9절부터 13절의 내용은 본문의 후반부를 구성하고 있는 이 내용들은 고린도 전서와 후서 외에 바울이 이전에 고린도에 보낸 또 다른 편지. 근데 지금 그 편지가 발견되지 않거나 인정되지 않거나 우리에게 교회 역사 안에서 성경으로 인정되지 않은 또 다른 의문의 편지가 있는 거예요. 바울이 이전에 너에게 썼던 편지 그 내용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내용, 곧 음행과 관련된 내용을 앞서 보낸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도록 보충 설명을 하는 내용으로 오늘 앞에 교회 안에 발생한 음행의 문제를 교훈을 부수적인 교훈으로 부연해서 설명합니다. 먼저 구절에 보니까 바울이 먼저 보냈던 그 편지에 보니까 바울은 음행하는 사람과 사귀지 말라라고 자기가 썼다라고 밝힙니다. 야 기억나나 너희들? 내가 예전에 보낸 편지에 음행하는 자와 사귀지 말라, 도무지 사귀지 말라라고 썼던데 그거 기억나지? 상기시킵니다. 하지만 바울이 그렇게 표현했던 것에 대해서 참된 뜻을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으니까 10절, 음행을 포함해서 혹시 탐욕을 부리거나 속이거나 우상 숭배하거나 이런 세상의 모든 사람들과 다 완전히 관계를 끊어야 한다라고 말한 뜻이 아니다. 음행하는 자나 범죄하는 사람과 사귀지 말라. 그러면 교회 밖에 모든 세상 사람들과 우리는 다 단절하고 산속에서 우리끼리만 모여서 순결한 공동체거니 하고 살아야 되겠네. 누군가가 반문할 수 있겠죠. 그런 뜻으로 말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에 그러해야 한다면 세상 자체가 교회 밖에 있는 세상 자체가 타락했기 때문에 그들의 영적인 본질은 죄와 어둠이어서 어디에서든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지 않냐. 여기서 논리적으로 바울은 세상 사람들과 우리 성도들이 관계를 허용하고 맺어야 될 것을 사실은 교훈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도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이분법적으로 죄인들 다 죽여야 되니까 저들 죽어야 되니까 지옥 갈 사람들이니까 사귀면 안 돼. 이런 식으로 영적 우월감을 가지는 것 자체가 패착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바울의 말을 조금 더 한번 볼까요? 물론 그럼 세상 사람들과 어떻게 우리가 관계를 형성하고 어떤 기준에서 관계를 형성할까요? 여기에 오늘 본문이 살짝 비껴가고 있지만 고린도 전후서 안에서 한번 찾아보죠. 고린도 후서에 보면 6장 14절부터 7장 1절에 이런 말로 시작하는 문장이 나옵니다.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 기억나시나요? 아, 그게는 또 믿지 않는 자와 함께 하지 말라 하고 오늘은 세상 사람들과 교제할 수 있다 그러고 이게 무슨 기준일까? 세상 사람들의 모든 삶의 영역, 특별히 죄를 범하는 일까지 무분별하게 수용하거나 인정하거나 교제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다만 바울은 고린도 전서 9장에서 보면 19절과 23절에서 바울은 세상을 어떻게 이해하느냐면 자기가 복음을 전해야 될 대상으로 그래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택정한 자가 있다면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 땅으로 그래서 다양한 사람들의 형편을 그가 수용할 수 있을 기준에는 범죄가 아닌 상황에서 그들의 모양처럼 되려고 노력해서 그들의 의견도 그들과 관계를 형성하면서 그들의 형편을 수용했다고 말하는 겁니다. 아울러 로마서 13장 4절에도 힌트가 하나 나오는데요. 바울은 로마서 13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의 통치자들과 협력해야 될 이유를 밝히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운 주권을 인정을 하고 세상의 통치자를 하나님이 왜 세웠는데 악을 경계하고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하나님이 일반원천으로 세운 직분자들이다. 그래서 이 내용을 정리해서 오늘 본문으로 들고 들어오면 세상 사람들을 바울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복음 증거의 대상으로 이해하면서도 동시에 세상 사람들도 이 땅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역사의 일부를 진행할 수 있고 그럴 때 우리는 충분히 교제하면서 선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라고 밝히는 거예요. 하지만 바울이 11절에서 사귀지 말라라고 예전에 썼던 그 내용을 이제 정확하게 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를 출석하면서 교회의 구성원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세속적인 음행을 유지해요. 세상 사람들처럼 그들은 탐욕을 부려요. 우상을 숭배하고 남을 모함하고 술에 젖거나 그 다음 도둑질하고 약탈하는 등의 명백한 범죄를 그는 저지르고 있을 때 교회 안의 성도들에게 국한해서 더 이상 어울리지도 말고 음식도 먹지 말라. 여러분 성경의 세계에서 음식을 먹지 말라 말은 친교의 단절입니다. 친밀함을 더 이상 교제를 누르지 말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누군가가 명백한 범죄, 이 명백하단 말이 뭐죠? 기준은 성경이어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금하고 있는 윤리적인 상황에 대해 명백한 죄를 범했다면 엄중히 권징할 것을 안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보면 마지막 두 절, 12절, 13절은 교회가 행할 수 있는 권징의 범위를 또한 교훈합니다. 13절에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심판하는 권세, 교회는 교회 밖에 있는 이들에 대해서 심판할 권세가 없습니다. 오직 모든 인생과 우주를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최종적인 심판의 권세를 맡기자. 그래서 그 하나님의 승리로 세워진 로마서 13장, 제가 조금 전에 인용했던 구절을 하나 더 하면,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으로 세워진 세상의 통치자들에게 세상의 법에 세상의 심판을 맡기자. 그래서 교회가 세상을 심판하는 일에 직접 나서는 것은 조금 여유를 갖고 경계하자. 그래서 세상의 어떤 일들과 사건에 대해서 교회가 교회 이름으로 성령서를 내거나 자꾸만 뛰어드는 것에 대해서 바울은 참으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직접 심판할 이유가 없다. 하지만 12절 뒤에 보니까 교회는 성도들의 범죄에 대해서는 눈 감아서는 안 된다. 분명히 엄중하게 권징함으로써 영적인 거룩과 순결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되게 가슴이 아팠더랬습니다. 우리 한국의 현대사 속에서 최근의 일들 속에서 언론에 오르내리는 수많은 사회적인 명예와 직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중에 다 알만한 교인들이 여럿이었어요. 그들이 사회적인 범죄에 연루되고 교인인 것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그가 얼마나 참여했는지, 재판의 과정이나 교도소에서 참여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참여했는가 하는 게 기준입니다. 명백한 범죄에 대해서. 그런데 그가 출석하는 교회나 그가 속한 교단에서 그가 미지근하게 반응할 때 교회의 이름으로 교인으로서 권징을 따로 해야 되는 거죠.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별로 후속 조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측면에서 교회 밖의 조직이긴 하지만 기독교 윤리 실천회라고 하는 단체 내 기윤실에서 지난 2013년도에 참 의미 있는 성명서를 하나 발표했습니다. 우리나라 초대형 교회 중에 하나고 상징적인 서울의 S교회에 담임 목사가 노무 표절 시비가 있었을 때 기윤실은 언론에 공개를 했습니다. 뭐라고 말했느냐. 목사의 일이고 교회의 일이 이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것에서 통탄하며 여러분 앞에 시민들 앞에 사죄합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객관적이고 공식적으로 엄중히 조사가 이루어지기를 촉구합니다. 라는 내용을 담아 성명서를 발표했어요. 이 기윤실이 지난주에 3월 23일 또 하나의 성명서를 발표합니다. 정치적인 색깔을 없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전직 대통령이 구속된 상황에 대해 우리는 사법부의 정의와 이 땅의 시민으로서 정확하게 이 문제가 처리되기를 바라며 다만 그가 장로이고 교인이기 때문에 전 국민 앞에 사죄합니다. 마땅히 해야 될 일을 저는 했다고 봅니다. 우리가 지금 그분을 이야기하는 것은 장로로서 얘기하는 거예요. 언론에 구속되기 전에 올렸던 것도 마지막 기도한다고 했잖아요. 그분은 신앙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죄를 인식하든지 안 했든지 지금 상황이 이렇게 해서 법적인 기준으로 만약에 잘못했다 최종적인 사법적 판단이 났는데 저는 그는 분명히 거기에 대해서 참회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야 저는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장로잖아요. 오늘 후반부의 내용을 정리해보면 바울은 세상을 복음사역과 계획의 대상으로 여기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악을 견제하고 질서를 유지하고 공공의 선을 도모하는 일에는 충분히 교회 밖의 사람들과 교제해야 되고 할 수 있다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이런 것이 교회 역사 안에서 사례가 많고 우리나라에도 많아요. 대개 이국적인 교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어떤 교회가 목사가 어떤 선임과 연합해가지고 어떤 일들 참여하는 것에서 아직 목사가 선임과 함께 여러분 그게 사회질서 유지를 위해서 또 연합기구에 그런 사람들이 종교와 상관없이 구성을 연합기구를 할 때 할 수 있죠. 그는 대신 교회 이름으로 하는 게 아니라 개인의 이름이겠죠. 더 제 생각에는 좋다고 여길 것 같으면 목사 딱지를 내려놓고 정영찬 개인의 이름으로 그 성명서에 참여하는 것은 저는 적극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세상의 일에 대해서 판단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교회 이름으로 막 드러내는 것하고 교인 개개인의 자격과 활동으로서 세상의 일에 참여해야 된다는 말은 구분할 줄 알아야 되겠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에게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건강한 시민의식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과 우리에게 주어진 기독교 신앙 양심을 가지고 세상의 일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관점에서 정의와 공의를 이루는 일에 우리 교인들은 똑같이 관심을 가져야 옳은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여나 조금 더 적극적인 분들은 저한테 이렇게 아쉬움을 토로할 때가 있습니다. 왜 우리 교회는 성명서를 발표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세상의 모든 일에 대해 교회가 성령서 준비하느라고 제가 설교 준비를 못합니다. 오늘 바울은 세상의 일에 대한 판단의 최종적인 주권을 하나님께 위임합니다. 다만 교회는 교인과 관련된 일에 대해서 권징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잘 기억해 주십시오. 세상의 죄에 대해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한 번 더 교훈했고, 이제 교회는 성도의 범죄에 대해 엄중히 권징해서 성도 본인과 교회의 영적인 순결을 위해 영적인 유익을 도모하도록 우리 교회는 기준들을 잘 세워야 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러한 교훈을 바탕으로 종교개혁 이후에 개혁파 교회와 장로교회는 말씀의 전파와 성례의 바른 시행에 이어서 성도와 교회의 권징을 교회의 세 번째 3대 표지, 3대 교회의 중요한 기준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은 고린도 교회 안에 계모와 동거하는 음행하는 자가 있었고, 그에 대해 교회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을 바울이 책망하면서 범죄자의 영혼과 교회의 거룩과 순결을 위해 철저히 권징하도록 안내하는 내용이에요. 자, 이제 오늘 부활주일을 맞아 이런 영적인 순결이나 범죄에 대해서 조금 더 한 걸음 떨어져서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부활에 대해 교훈하는데,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성도의 부활을 위한 첫 열매라고 하는 것을 고린도전서 15장 42절부터 44절에서 강조합니다. 이 첫 열매는 신호탈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했으니까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가 로마서 6장에서 연합됐으니까 우리도 당연히 앞으로 부활할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 때 반드시 우리가 썩지 않을 신령한 몸으로, 오늘 찬송을 하다 보니까 찬송의 가사가 성경의 해석적 관점에서 좀 문제가 있는 찬송이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그대로 우리를 우리를 구원하시고 창조하셨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창조할 때 그대로가 아니라 창조 때보다도 더 완성된 모습으로 주님이 우리를 빚어가요. 새 창조가 그런 거예요. 창조의 그대로가 아니고 새 창조, 더 탁월한 상태로 우리를 계속 영화로운 모습으로 창조해 가시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보면 다시는 썩지 아니할 신령한 육체, 다시는 죄를 지을 가능성도 전혀 없고 죄를 짓지 아니하는 영원한 상태로 우리를 부활하실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이런 부활의 소망을 가진 성도들에게 바울이 고린도서 15장 58절에서 이와 같이 말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마십시오. 항상 주님을 위해 자신을 드리시고 주님을 위해 여러분의 수고가 헛되지 않은 줄 아시면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일에 열심을 내라라고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들에게 경건한 삶을 열정적으로 권고합니다. 동시에 바울이 로마서 6장 13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또한 여러분의 몸을 불의를 행하는 도구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난 자들답게 여러분의 몸을 의를 행하는 도구로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우리가 모든 일상이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충분히 의롭고 거룩하도록 안내하는 능력이고 소망이다 라는 결론이 만들어지죠. 그럼에도 행여나 우리 개인과 교회가 연약해서 실수할 수 있고 범죄할 수 있을 때, 영적인 정결에서 일탈할 때 교회는 적절한 권징을 시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권징을 하고 안내하고, 아니면 조용히 불러 다 이러고 안내하고, 누가 그 일을 해야 될까요? 그래서 오늘까지 두 부대 걸쳐 연재했지만 성경은 항상 백성들과 하나님의 몸된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이 일들을 위해 특별한 직분으로서의 장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를 세울 때 최소 3분의 2 이상의 세례교인이 동의하고, 우리 교회의 사회위원장은 그냥 사회위원회 안에서 그냥 위촉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하고 장로하고는 급이 같습니까? 장로는 3분의 2가 다 동의해야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분이 우리 집에 신방 와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수긍하고 순종할 수 있는 자를 여러분 세우란 말이에요. 그런 자가 장로가 되어줘서 장로직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고, 여러분이 그것을 의뢰하는 거 아니에요, 위임을. 그런 일을 위해 우리는 이 체제가 성경의 교훈에 적합하다라고 견해를 믿는 신학적 입장에서 장로교회란 말이에요.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교회 적절한 권징을 행할 때 교회가 그것을 타이르고 안내하고, 그렇지 않으면 1차적으로 그것 자체가 성경이 이야기하는 교훈대로 한다면 교만이고 자기의입니다. 다시 우리가 회개하고 신령함을 회복하기 위해 주님 앞에 건강한 신앙을 이어가기 위해 교회는 권징을 가르치고 있다. 오늘 바울은 고린도전서 5장에서 고린도 교회로 하여금 죄를 징계하고 바로 세우기 위해 정결을 유지하기 위해 권징을 강조했어요. 이제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절을 맞아 우리의 삶이 더욱 먼저 성결하고 거룩한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우리 주님의 부활을 더욱 기억하고 힘껏 달려가기 위해 적절한 권징은 시행되어야 한다라는 사실도 여러분이 기억해 주면 좋겠습니다. 함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송하죠. 오늘 집에서 나누는